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목요일로 미국은 9.11 테러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위협하면 어디든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반군 이슬람 국가 격퇴 대책과 관련해서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보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정은 체제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뒤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중 관계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마 보코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만났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일진이 11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단체 ISIL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 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 국가에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또는 심상치 않다는 분석과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북중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씨가 최근 북중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네.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보다 위험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매우 분명히 깨닫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8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나왔는데요.
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드러내놓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캠벨 전 차관부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캠벨 전 차관부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을 보호하고 지지하면서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게 중국의 달라진 시각이라는 설명입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이 남북한 가운데 북한을 택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진전되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캠벨 전 차관보는 그 같은 시각에 대해 중국의 일부에서 있는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관계의 구축은 지역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근본적으로 부합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의 이 같은 시각에 중국 측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네. 이와 관련된 분석은 없습니까?
네. 한국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의 통일과 주변국의 이익이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추수룽 중국 칭화대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충지대가 필요 없으며 특히 현재까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국의 이익보다 손해를 끼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교수의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북중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국한을 하면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북중 관계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중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태도도 그런 예 가운데 하는데요.
네.
지난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국가 영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왔다면서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축하 인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축전 기사는 이 신문의 1면이 아닌 3면 상단 오른쪽에 배치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 축전 소식에도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은 다음 날인 10일 노동신문 1면에 머릿기사로 실려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노동신문은 주요 행사 때 해외 축전을 소개하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인사를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는 시 주석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최근 북중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집권층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 그런 입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이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이상 징후를 보여온 북중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이웃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외유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갈등설, 관계 악화설이 나도는 북중 관계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의 유럽 순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유럽 순방에 나선 목적은 뭔가요?
네,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핵과 대미 외교를 포함해 북한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석주 비서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평양방송이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거물급 외교 인사인 강석주 비서가 유럽을 순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탈피하고 외교적 행보를 넓히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석주 비서의 유럽 순방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과 그 방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해야 하며 북한이 인권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외교관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 그리고 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워치, 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영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의 인권을 위한 유럽 동맹 같은 단체들은 VOA에 성명을 보내거나 전화 취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강석주 비서의 순방에 대해 이렇게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요?
네,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은 강석주 비서의 방문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한다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에 요구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외교적 공세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북한 정권을 달래거나 외교적 합법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인권을 위한 유럽 동맹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강 비서가 방문하는 나라의 정부들은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악의 압제 정권과 경찰 감시 국가인 북한에서 강석주 비서와 같이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과 대화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석주 비서 유럽의회 방문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독일 출신인 엘마 보코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이 지난 9일 벨기에를 방문한 강석주 비서를 만났습니다. 보코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뉴스팀에게 강 비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코 위원장은 강 비서에게 북한 정부가 미래의 핵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보다 명확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 비서에게 질문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중단된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례적인 인권 대화를 재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단 강석주 비서 일행이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들과도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유럽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VOA에 북한 대표단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외 관계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매체들은 강 비서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북한 공관 설치와 유럽연합의 경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집행위원회나 대외 관계청 차원에서 강 비서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 비서 일행이 만난 유일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람브리니디스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강석주 비서의 유럽 방문은 아직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만나고 싶은 인물을 만나지 못한 채 국제사회가 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일진이 도착했죠?
네, 북한 선수단 일진은 지난 11일 오후 6시 47분 고려항공 TU-204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해 직항로를 거쳐 한국을 찾은 북한 선발대 94명은 장수명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임원과 심판진, 의료진, 기자들을 포함해 축구와 조정 선수단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미리 대기하던 버스에 올라서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천시 구월동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도착해 선수촌 환영센터에서 미리 지급받은 신분카드를 등록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맞이하는 인천공항 입국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북한 선수단은 고려항공 비행기가 착륙한 뒤 거의 1시간이 지난 저녁 7시 40분쯤 입국장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고 인공기 모양 배지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착용한 북한 선수단은 입국장에서부터 환영객들을 향해 미소를 띄우며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국장에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 명의의 현수막을 든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북한 선수단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단을 맞이했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의 유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특히 빼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윤철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역도 56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현재 이 체급에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런던 올림픽 남자 62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은국도 세계 챔피언입니다. 당시 김은국은 합계 327kg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을 세운 뒤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현역 최강 선수입니다. 여자 역도에서도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69kg급의 림정심이 선수단에 포함됐습니다. 레슬링에서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그레코 로만형 55kg급에서 챔피언에 오른 윤원철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그 밖에 메달 유망주로는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세계탁구는 중국이 휘어잡고 있지만 혼합복식에서만큼은 가장 센 팀으로 위세를 떨치는 팀이 북한의 김혁봉과 김정조입니다. 김혁봉, 김정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타이틀을 차지한 데 이어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축구에서는 지난해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은주와 허은별, 라은심 등이 출전합니다. 허은별은 동아시아 선수권대회 한국과의 1차전에서 두 골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고 김은주는 그 대회의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도와 사격 그리고 마라톤 등에서도 쟁쟁한 세계 수준급 북한 선수들이 메달 획득 경쟁에 나섭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 개막을 며칠 앞두고 북한 인공기 사용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대회 운영과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와 개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인공기 소지와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기관은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안에서 응원을 할 때는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북한 국가의 연주와 재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주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백만 송이의 장미 함께 듣겠습니다.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 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며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을 나가듯이 서로 있고 서로 잊혀져만 가는 걸. 오늘처럼 이런 날이면 그대 모습 더욱 생각나.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나를 잊을 수가 있을까. 찬란하게 부서져버린 그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내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 꽃으로 부는 바람의 소식을 전하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로 가듯이 서로의 꽃 서로 찾아만 가는 곳 사랑 다시 피어날 거야 백만 송이 장미꽃으로 그 여름이 다시 올 때면 눈부시게 피어날 거야 긴 이별의 뒤안길에서 떠오르는 당신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래 부는 바람의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 행복하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을 가듯이 서로의 꽃 서로의 찾아만 가는 것 부는 바람에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라 행복하라 그대로 가라고 산다는 건 산다는 건 세월로 가듯이 서로 잊고 서로 찾아만 가는 것
I think more shock and dauntingness was more of the feeling I felt. But it was, the thing is, it's, I think I was on such a high anyway, and so was Catherine about George, that really we were happy to show him off to whoever.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이자 찰스 왕세자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입니다. 지난주 영국은 축제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가 지난해 7월 첫 아들 조지를 낳은 데 이어 1년여 만에 둘째를 갖게 된 겁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찰스 왕세자와 부인 다이애나 비 사이에서 1982년 6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45살에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기였고 국민들의 축하와 애정도 컸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어렸을 적 경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다이애나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 비는 윌리엄 왕세손과 동생 해리 왕자에게 평범한 10대들의 경험을 갖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놀이공원과 식당도 데려가고 에이즈 환자와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센터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다이애나 비가 찰스 왕세자와 이혼하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요절하는 등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 동생 해리 왕자와 애처롭게 서 있던 어린 윌리엄 왕세손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20대에는 적십자와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일하면서 칠레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영국 공군 장교로 임관했는데 지난해 전역할 때까지 150회 이상 수색과 구조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2007년에는 비밀리에 전쟁 중이던 아프가니스탄을 조종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의 결혼도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평민인 케이트 미들턴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인데요. 동갑내기 두 사람은 20살 나이에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헤어짐과 다시 만남을 거쳐 10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의 둘째가 태어나면 영국 왕위 계승 서열 4위가 됩니다. 할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와 아버지 윌리엄 왕세선, 조지 왕자에 이어서 4위입니다. 현재 서열 4위인 삼촌 해리 왕자는 5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화제 인물,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연설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테러단체 ISIL의 위협에 대응한 전략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백악관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15분 정도 길이의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준동한 테러단체 ISIL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크게 네 가지로 전략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ISIL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미군의 공습 확대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초에 ISIL이 이라크 북부를 위협하자 이라크에서의 제한적인 공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이라크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리아로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150여 차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미국인과 미국 시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ISIL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이라크군과 쿠르드 자치병력이 ISIL이 장악했던 주요 거점을 다시 탈환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이 공습의 성과에 대해서도 연설에서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복잡한 정세 때문에 공습 확대가 쉽지 않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주 연설에서의 어조는 굉장히 단호했는데요.
네.
미국은 ISIL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라크에서는 물론이고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소탕한다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가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이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상에서의 지원도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미국이 돕고 있는 이라크군과 쿠르드 자치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미국은 이들에게 무기와 훈련, 또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지상에 있는 이런 병력들을 지원하면서도
네.
미군의 지상군 병력이 직접 전투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상에서도 전투를 주도했던 이 과거 이라크 전쟁,
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달리 이 공습과 측면 지원을 통해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이런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도한다는 거고요.
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후에 전쟁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것은 이 테러 단체에 대응한 미국의 작전이다,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온건파 반군은 지원하지만 아사드 정권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요, 아사드 정권은 이미 국민들을 위협하고 이 합법성을 잃었다면서 미국은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면서 시리아 내전 사태를 종식시킬 정치적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ISIL의 위협에 대응한 네 가지 전략 중에 공습 확대와 이라크군,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었고요.
네.
또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밖에 이 ISIL의 테러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확고한 대테러 태세를 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ISIL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소수계 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펼칠 거라고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크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어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 5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이 시리아의 난민들과 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의 말미에서요. 이 ISIL과 같은 이 암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 암조직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군사작전에는 언제나 위협이 따른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국제적인 공조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동맹국들이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좀 분리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또 이 국제연합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네네. 이 첫 번째 전략인 시리아 공습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유럽 동맹국들은 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지지와 지원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37개 나라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백악관의 발표였고요. 하지만 이번 전략의 핵심인 시리아에서의 공습에 직접 동참하는 나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독일은 유일하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공습에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또 영국과 프랑스도요. 공습 참여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분명한 참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네.
독일의 입장은 뭔가요?
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다음 날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공습 참여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요청을 받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제적인 군사작전 참여를 그 이후에 꺼려왔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상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독일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병력에 대한 무기와 탄약 지원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네.
인도적 지원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영국은 공습과 관련해서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도 않는 모습이고요. 프랑스는 시리아 내에서의 공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네.
그 전에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쉽지 않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는 이미 미군이 ISIL에 대해 150여 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고 또 ISIL이 장악했던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그런 성과도 거둬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리아에서의 공습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인데요.
네.
이라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이라크에서는 이 ISIL이 이라크 북부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이라크 정부가 있는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을 했죠.
네.
따라서 공습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지는 공습은 공격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군이 만약에 정말 반공만을 동원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공습을 가하는 전투기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네.
시리아가 거부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군사행동에 명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네.
리비아에 개입했을 때처럼요.
네.
하지만 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반대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입장인가요, 러시아가?
러시아 외무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지난주에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네.
뭐 예상된 발표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동의, 또 안보리 결의도 없이 시리아 영토 내에서 ISIL의 공습을 가하겠다는 건 도발 행위이자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요. 일방적인 공습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적인 대테러 작전에서 반드시 국제법과 관련국의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에서의 공습에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습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과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리아에서 공습을 단행할지 또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얼마만큼이나 얻어낼 것이고 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앞서 이제 러시아가 이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 반응을 보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또 동부에 군사개입까지 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연 러시아가 국제법을 논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국제연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있었죠?
네, 지난 11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아랍 10개국 대표들의 회담이 있었고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을 했죠. 이 아랍 국가들이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ISIL과의 포괄적인 전투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성명에서 밝히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국제연합의 노력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서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 훈련에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네,
바 있습니다.
조금 간접적인 역할을 맡겠다.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은 사실 이제 중동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정치 상황 속에
네.
휘말려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는 직접적으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ISIL의 조직원 수가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발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줄여서 CIA 이렇게 부르죠.
네.
CIA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테러단체 ISIL의 조직원 수가 2만에서 최대 3만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요. 지난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IL 활동에 관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이 최대 3만 명이 넘는 이 추산은요. 당초 뭐 적게는 1만 명 정도라고 예상됐던 거에 비하면
네.
훨씬 더 큰 규모죠.
그렇다면 이 ISIL이 빠르게 세력을 불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CIA는 ISIL이 이 활발하게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초까지는 ISIL이 잇따라 이제 교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들이 있었고 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채 이슬람 국가 수립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직원들을 많이 모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고요.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 ISIL 조직원 중에 특히 충격적인 건 절반이 외국 출신이다. 또
네.
게다가 2,000명 정도가 서방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요. 최근에 ISIL이 미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정부 이 병력에 패하면서 주요 거점들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ISIL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단체 ISIL의 위협에 대응해 발표한 전략과 또 국제사회 반응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이 사건 조사를 지금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 네덜란드의 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에 예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요. 여객기 추락 원인이 기체 결함이나 아니면 조종사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강력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계 분리주의 반군들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보고서가 여객기와 충돌한 물체가 미사일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요.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보고서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객기 앞부분의 손상을 조사한 결과 높은 에너지를 띤 여러 발의 물체에 의해서 관통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보고서는 이 충격이 여객기가 공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결국 추락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네.
전문가들은 사실 이제 민간항공 여객기는 일반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여객기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미사일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미사일이라면 이것이 반군이 발사한 건지 아니면 반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발사한 건지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이 알 수가 없는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도 반군 측을 지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지난 7월 17일 반군 점령 지역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네.
여객기에 탑승했던 298명도 전원 사망을 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행기가 공중에서 조각나면서 이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시 추락 지점 주변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있던 곳이고요.
예.
정부군은 반군에게 공습을 가했고 반군은 러시아에서 제공한 방공미사일로 이미 정부군 군용기를 여러 대 격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객기가 비슷한 지점에서 추락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들은 반군에 대응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반군이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반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도 반군을 지목한 겁니다.
그렇지만 반군 측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요. 반군 지도자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와 자신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도발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 자신들은 그렇게 고고도로 비행하는 민간 여객기를 격추할 무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반군 지역에서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목격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서방 기자들도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반군 지역에서 러시아제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시 공개했던 이 반군과 러시아 사이의 감청 내용도 반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반군 관계자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후에 러시아에 이 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용기를 또 한 대 격추시켰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네.
조금 후에 다른 내용의 이제 통신이 가는데 추락 지점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표식이 있는 잔해와 상당히 많은 사체가 있다 이렇게 긴급하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 보고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종 보고서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네덜란드 안전위원회는 당초 사고 후 1년 안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으니까요.
네.
따라서 추가 조사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이 결론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번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응도 나왔죠?
네.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나집 총리는 조사 결과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매우 결정적인 정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나지부 총리가 특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한 없는 현장 조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말레이시아는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국방장관을 파견했는데
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진 이 여객기 추락 원인은 자신과는 아무 자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나집
네.
총리가 지금까지는 그럼 현장 조사가 없었나요?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이 교전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어려웠습니다. 현장
네.
조사가. 네덜란드가 이끄는 조사팀에는 이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호주, 영국, 미국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조사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 또
네.
사진, 또 레이더 자료, 또 여객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이번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까지는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이 지켜졌는데요. 하지만
네.
러시아 군병력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동부에 잔류하고 있다는 게 나토의 발표였고요. 1,000명 이상의 병력이라고 했죠.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2일이죠.
네.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금융과 에너지, 국방 분야를 겨냥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서방 자본을 가져오기 어렵게 돼서 석유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제 제재 조치에 반발하면서 대응 조치를 경고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에 제재를 새롭게 부과를 했지만
네.
러시아가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7월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식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네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 일본의 언론 NPO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지난 7월과 8월 두 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특히 이 중국인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은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군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네. 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갈등이 높아지면서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지난해에 비교해 보면은 더 높아진 건가요?
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인 응답자 중에 53%가 앞으로 일본과 군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는데
네.
지난해 조사에 비해서 1%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런 우려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군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중국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나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네. 상대 국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두 나라 모두요. 응답자 10명 중에 9명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본인의 경우에 93%로 지난해보다 3% 늘었고요.
네.
이는 지난 2005년 양국의 인식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87%로 지난해보다 좀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들을 보면요. 우선 일본인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난 행동, 둘째 자원과 식량 확보 등에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 또 이 셋째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일본 비판, 넷째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갈등 순이었습니다. 이제
네.
이게 일본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고요. 반대로
네네.
중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은 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갈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과거사에 대한 반성 부족, 타국과 연대해서 중국군을 군사 경제적으로 이 포위하려는 전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은 순위에 있는데요.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적절하냐는 그런 질문도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 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방문해서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중국인 응답자 60%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인 응답자는 70%가 괜찮다는 반응이어서 양국 주민들 간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 국가에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